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누구도 갈 수 없는 보좌 앞에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죄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또 믿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가정과 교회가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범사에 기도 감사의 기도가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통독 소리가 집 울타리를 넘어 널리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통 축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소명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가족, 친척, 이웃의 믿지 않는 자에게 담대히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힘쓰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이게 녹내장 수술을 해서 눈이 이렇게 보기가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조명을 다 앞에 껐습니다. 이렇게 너무 조명이 사고 났나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인사할 때 또 안대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도록.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악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런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모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린 대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응답을 강하게 받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양털 시험을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것마저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그러나 전장이라고 하는 현장에 와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더욱 적대적일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병력은 13만 명이 넘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숫자는 가히 모래떼와도 같은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그걸 보는 순간 뭐 이렇게 정신이 아득하겠죠. 그런 현실 앞에 다시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하늘을 찌를 듯 하더라도 현실에 맞닥뜨리면은 현실은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는 이 현실에 맞닥뜨려야 되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여룹바알은 바알을 이렇게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바알 산당을 부순 기드온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자다. 그렇습니다. 기드온 앞에 붙은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이에요.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바알을 회파하기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의 소명은 바알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산당을, 바알 산당을 다 부숴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려라. 그 찍은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게 첫 번째 미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알을 다 부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읍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서 기드온 죽여라, 기드온 내놓아라, 이런 끔찍한 사태를 맞았죠. 다행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신이라면 내버려둬라, 혼자서 싸우게 내버려둬라, 신이라면 자기 이게 뭐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지 뭐, 그렇게 변화하는 바람에 사실은 기드온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여룹바알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이 전쟁이 바알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전쟁은 미디안 연합군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적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는 누굽니까? 바로 바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두렵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이 자를 가만 둘 수는 없다. 바알에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싸우시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갈등,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 이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그 전쟁의 성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롯샘 곁에 진을 쳤어요. 하롯이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필 그들이 진친 곳은 두려움의 샘 가까이에요. 원래 하롯샘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떠난 뒤에 그 샘 이름을 하롯샘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롯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하레드라는 동사 두려워서 벌벌 떨다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지금 그 모래대 같은 그런 많은 이 군사들 병력 앞에서 서면은 두려워서 벌벌 떨리는 것이죠.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은 그 기드온이 진치고 있는 하롯샘 북쪽에 모래산에 진쳤습니다. 모래산이란 올가미 산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올가미에 걸릴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올가미에 걸기 위해 달려온 자들이 진을 친 것도 올가미 산이지만 그러나 올가미에 걸리는 건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에 국한된 것이지 아니면은 이 바알 추종자들이 바알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을 훼파한 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인지는 앞으로 어떤 전쟁인지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여룹바알이 이런 사명을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들을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이 바알 신을 섬겼던 자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원조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들을 쫓아내라고 이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와서 정작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삶이 부러워서 그 우상 숭배자들의 삶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까지 이런 사태의 전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 진 겁니다. 부러워하면 끝난 거예요. 그들을 닮아가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러워하고 닮아가면 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면 지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한없이 부럽고 세상을 한없이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말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저항하도록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 원조 우상 숭배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하는 우상 숭배자, 추종자들이 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나? 왜 여기까지 이르렀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우상 숭배자들이 부러웠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죠. 그러다 결국은 종이 된 것이죠. 이미 7년째 종노릇 하고 있어요. 이미 8년째 접어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웬걸 이번에는 떼거리로 몰려와서 아주 그냥 살육하겠다고 달려든 것이죠.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것이죠. 뭐. 여러분 종으로 사는데 뭐 조금 종이 옷 좀 잘 입으면 뭐하고 종이 뭐 좀 대접 좀 조금 더 받고 덜 받으면 뭐하며 종이 월급 좀 더 받고 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 원조들을 쫓아간 추종자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린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룹바알, 바알과 싸울 수 있는 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2절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기도는 어쨌든 나팔을 불고 예, 백성들을 소집했더니 3만 2천 명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모였어요. 그러나 13만 5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고대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에요. 어쨌건 병력이 많아야 승산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숫자가 지금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니 무슨 싸움에 대한 그런 용기가 솟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숫자 많다. 이 숫자로 싸웠다고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내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것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하롯샘 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쟁은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싸움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적과의 싸움보다도 먼저 싸워야 할 싸움은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않고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 3만 2천은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떤다. 벌벌 떠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 전투 병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무슨 전쟁 영웅입니까? 전쟁터를 경험한 그런 역전의 용사입니까? 그도 또한 농부 아니었습니까? 지금 온 사람들도 다 농부들이에요. 여러분, 농민병과 전투가 이게 뭐예요? 직업이나 마찬가지인 전투병과는 싸움이 이게 되지 않는 싸움 아니겠어요? 싸우나 마나한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 막상 그 앞에 서면은 누가 무슨 결기를 가지고 거기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돌아가라. 그런 사람들 두렵거든, 두려워서 다리가 떨리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이 한마디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3만 2천 중에서 2만 2천 명, 3분의 2가 다 돌아가요.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돌아가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 사람들 그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뭐 때문에 떠나는 겁니까? 올 때는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요? 이 한 목숨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 거라고요.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다. 여기서 죽는 건 그야말로 쓸모없는 무모한 죽음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순식간에 그냥 다 빠져나가고 만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 먹었던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틀렸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사실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일터도 가고 어디도 갑니다. 한번 맞서보리라. 한번 어떻게든지 이겨보리라. 예. 처음에 그 마음을 먹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웬걸 그 앞에 서면은 그런 결심이 그냥 눈 녹듯 사라지고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여러분 순식간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조변석계예요. 마음을 먹고 마음 먹었다고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그러니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 내 감정을 의지한 사람은 백전백패예요. 그러니 그들은 뭐 두려움에 떤다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솔직하게 돌아갔네. 아주 솔직하기는 해요. 나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다. 내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 가족들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싸우다가 팔다리라도 이러면 평생 불구자인데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랬겠죠. 아니, 전쟁이 지면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런 수모를 일생 어떻게 겪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 이해할 만합니다. 두려움 정상적이에요. 그럼 남은 만 명은 뭡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왜 만 명은 남고 2만 2천 명은 돌아갑니까? 만 명은 무엇 때문에 지금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감정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내 마음과 생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나는 그런 마음을 도저히 먹을 길이 없지만, 말씀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는 게 믿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 확실하고, 적어도 광야 40년 동안 굶겨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사실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여기 들어오게 하신 것 다 사실이니 그분을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미디안 족속들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겠다고 한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현실은 손에 붙이기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패배하고 말 그런 전력이지만, 무기 하나 변변히 가진 자가 없고 싸움 제대로 해본 자가 없고 그런 자들이 싸움이 직업인 사람들과 무슨 싸움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릴 수 있는 것도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서야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뭐 믿는다 안 믿는다 뭐 무슨 소리든지 할 수 있지만, 정작 위기 앞에 서면, 태풍 앞에 바람 앞에 서면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난 뭘 의지하고 살았나? 나는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나? 그게 뭐 순식간에 다 검증되는 것 아닙니까? 뭐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예. 결국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호람대오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걸 신념으로 삼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이고 신앙의 차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교인이다, 이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굳게 믿는 건, 그 신앙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2만 2천 명과 만 명이 갈라지는 지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앞에 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네. 그게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임계점과도 같은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도 그런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 위기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시는 분인가? 그런 상황들을 왜 겪지 않았겠어요? 누구나 그런 길을,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난 자들은 떠나고 이제 남은 자가 만 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만 명도. 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지금 함께 갈 사람을 선정하시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동역할 미션과 함께 동역할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마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보기에 좋은 사람들과 시작했다가는 중간에 끝내 그 일을 그르치거나 그 일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코드에 맞는 사람하고 일해보십시오. 처음에 좋지요. 갈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 뭐 숱한 영화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 은행 털 때는 다 한 마음이에요. 한 뜻으로 텁니다. 모든 머리를 짜내서 한 털지만 일단 은행을 털고 나면 다 쪼개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끝에 가서 꼭 안 좋게 헤어질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헤어지면, 여러분, 헤어지는 것도 상처가 아니고 다시 만나도 부담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내준 사람은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때도 그냥 인사하고 그냥 잘 가고, 또 다시 또 뭐 한 번씩 또 구경도 오듯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 집 아닙니까? 어느 교인들 다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근데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습니까? 코드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습니까? 잠시 좋죠. 잠시 좋죠. 그러나 결국 같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기어이 일으키고 마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뭐 상처 입었네, 뭐 어쩌네 이런 소리를 끝까지 듣게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런 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일을 꼭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일생 끝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 교회가 되는 사람은 한 번 교회 되는 것으로 끝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분이 교회요,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교회가 탄생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라는 그 생각을 끝끝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하고 가라는 사람하고 가라, 내가 너하고 붙여줄 텐데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마시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근데 물가로 내려가라. 예. 그래 놓고는 그러면 뭐 물 마시는 태도 하나 가지고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는 것입니까? 그럼 그걸로 능력이 다 분별됩니까? 그래서 꼭 그 우리가 300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 300명을 택하셨는지 그걸 오늘 한번 잘 유의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절 6절이에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물 마시는 태도는 모습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을 떠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 다 흐르겠죠. 그러면 입술로 그냥 뭐 목을 축이는 정도 아니겠어요? 물이 뜨면 얼마나 뜨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무릎을 꿇거나 얼굴을 물에 박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명 이외에 나머지 9,700명을 어떻게 마신다고요? 그냥 텁석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이가 더운지 모릅니다. 물가를 풀어놓으면은 야, 물에 뛰어들고 싶을 지경이겠죠. 그래서 물을 그렇게 실컷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물을 조금씩 떠서 개가물 뭐 물을 핥듯이 핥아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300명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이 300명은 왜 물을 손에 떠서 이렇게 먹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는 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그는 지금 물을 뜨지만 그의 눈은 사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는 지금 전장에 나와 있다는 걸 자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적이 눈앞에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쨌건 그는 뭐 군대용으로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 300명인가? 물 마시는 태도 하나로 그렇게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뭐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얘기할 수 있지만 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다 분별하시겠지만 어쨌건 물 마시는 태도 하나지만 거기에 그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태도를 하나 보거나 말하는 태도를 한번 보거나 어떤 걸 보더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다 녹아있고 들어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빛 하나만 보더라도, 말투 하나만 보더라도, 그 뭐 걸어가는 태도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어떻게 살아왔고 뭘 어떻게 될지 사실은 한눈에 다 드러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목마르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물 지금 목마릅니다. 그러나 물에 정신없이 그냥 고개를 박고 마시는 사람하고 그냥 물 조금씩 떠서 말이죠. 물 조금씩 목을 채우는 사람하고 축이는 사람하고 이게 확연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면은 그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기어이 우상으로 만드는 아주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일해야 삽니다. 일어나고 누가 먹고 삽니까? 그러나 그 일이 좋고 그 일이 나를 성취한다는 기쁨 때문에 일에 몰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전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은 나 몰라라. 일에 빠져서 일이 전부다. 워크홀릭이죠. 그냥 일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취미생활하는 게 나쁩니까? 누구나 다 취미생활할 수 있죠. 여유, 여가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취미가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온통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취미가 된 건지 취미에 사로잡힌 건지 누가 알아요? 취미에 사로잡히면 그 취미가 우상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란 게 뭐예요? 다 자기 자랑거리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스스로 아이돌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안 보기 쉽습니까?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말려 들어가면 거기는 자기가 아이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뭘 하든지 내가 이걸 가지고 아이돌이 한번 돼보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튜브 마당 SNS에서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고 있어요. 나도 한번 원조 우상 숭배자가 되어보겠다고 내 아이돌을 거기다 다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눈독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빨려가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그 아이돌을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자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죠. 그 추종자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팔로워라 그래요. 팔로워라 그래요. 여러분 그건 늘리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 웬 먹방이 그렇게 많아? 그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먹는 걸 또 보고 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제발 좀 그만 먹어라. 아니 그리고 그렇게 대식하면 혼자 조용히 좀 먹어라. 왜 그걸 동네방네 떠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세상이 된 게? 그런 팬덤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 지금 무슨 뭐 영화 컨텐츠가 됐건 그게 무슨 뭐 운동이 됐건 뭐가 됐건 다 그걸 가지고 지금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온갖 우상들이 예, 그 공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활개치고 있잖아요. 그 자칫 한번 여러분 클릭이 되면 거의 그냥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추종자가 되었다가 결국 파국에까지 이르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무슨 뭐 종교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교도들 무슨 이단들에게만 우상 숭배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찌 보면 아주 수준 낮은 차원 낮은 이단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지만 지금 그 차원의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뭐 정치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그 팔로워들이 말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의에 차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어디까지 떠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는지가 지금 한두 지금 일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무슨 디마크러시가 아니라 알고크라시라 그러겠어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우상들이 그냥 온데 가득한 만신전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눈만 뜨면 뭐 그런 것들이죠. 아침에 눈만 뜨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이게 왜 이러냐 하니까 전부 다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왜 떴습니까? 적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에. 적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깨어있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란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시작. 이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지금 앞으로 위기가 닥쳐올 텐데 기도해야, 그래야 능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능히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여러분 뭐 다 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냐? 결국 뭐 졸다가 뭐 예수님 체포하러 온 사람들 만나니까 그냥 잠이 덜 깨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그냥 말고 대제사장 종의 귀나 잘랐다가 주님께서 또 칼을 칼집에 꽂으라니까 칼 꽂고는 그냥 어디로 갔는지 또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요한 따라서 가야바 집에 슬그머니 따라 들어왔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다시 회복된 신앙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장식했는지를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지만 그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은 남자다움이란 깨어서 깨어있는 게 남자다움이래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게 남자다움이래요. 딴 뜻이 아닙니다. 이게 담대함이라는 뜻이고 진정한 용기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용기란 깨어있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세 번씩이나 부탁을 했는데 세 번씩이나 다 졸고 있는 제자들. 마지막 지금 십자가 지겠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다 졸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안 졸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3만 2천 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2만 2천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남은 1만 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웃지만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집에 처자식이 있으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자기 일생 일대 큰 그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신신당부를 하는 게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왜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까? 같은 고난을 왜 겪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다가 추종하다가 경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는 것,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게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 앞으로 돌아가면 한순간에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왜요? 내 생각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붙든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이끌고 있으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굳게 붙들어야 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얘기하십니다. 7절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떠서 사방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300명 남길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았다 이런 소리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형편에 있든 어디에 가든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곧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놓치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 내가 답답하고 내가 일이 안 풀리면 내 생각 붙들고 내 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내 답답한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길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물을 핥아먹은 사람, 하필 뭐 개처럼 핥아먹다 해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 전쟁이 300명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이면 지금 만 명, 그 지금 싸우겠다는 사람 그나마 만 명이에요. 집에 돌아간 사람 2만 2천 명이고 만 명은 그래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이 자리 지켜보겠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려도 안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들도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두렵단 말이에요. 예, 돌아가겠다고 일부러 물을 뭐 벌컥벌컥 마시진 않았겠지만, 어쨌건 정신없이 물을 마셨더니 또 돌아가라 그러니까 멀시구나 하고도 돌아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이 300명은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뭐, 아, 우리는 드디어, 고르고 골라서 또 뽑고 또 뽑힌 최정예 부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휴, 그냥 마실 걸.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 사람들도. 아니,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실 거, 괜히 그걸 퍼마시다, 손으로 떠서 마시다,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뭐, 그냥 용기 100배, 뭐, 사기 충천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마치 무슨 제비 잘못 뻗은 사람 심정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중에서는 정말 이제 내가 목숨을 기어 던지리라,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300명이 다 지금 뭐, 지금 뭐 기도원과 함께 죽겠다 결사항전의 의지로 충만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물게 하라. 머물게 하라는 건 사실 원래 뜻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으라고 해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원이 뭘 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굳게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을 내게 붙이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싸우는 거예요. 다리가 흔들려서는 못 싸우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정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자 합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때문에.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올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같이 붙들자고 시작했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잊었습니까 다? 그 말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요? 올해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 테니까. 왜 계속 힘든 일이 있을 테니까. 예. 마치 하박국의 심령이 되어서 이게 정말 괜찮을래나 이런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이 이걸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도 눈을 뭐 좌로 우로 굴리다가 예, 뭐 병이 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명기 말씀에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싸움에 붙들어주지 말라 그래요. 아예 신명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있는 사람마저도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빨리 떠나보내라.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 여러분 싸울 사람들 싸울 의지가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한 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정말 증인이 된 것이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모세는 여러분 80 나이에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끝에 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자들의 시대를 끝장을 낸단 말이에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하나 불러서 다시 그런 시대를 끌어낸 거죠. 아사나 무슨 요수아나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무슨 대단히 상황이 좋았거나 형편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뭐 요아스 왕이 됐건 누가 됐건 여러분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아수에르 왕 때 진멸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사람께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허락하실 텐데 그 소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가능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닮아가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 많은 재물들이 기준이 되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무리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남은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남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과 함께 이 구원에 대해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멈춘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맥을 끊지 않으셨고 이 남은 자들의 숫자가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끝끝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안전한 길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라면 이 모든 어려움도 금방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가서 그렇게 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겠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고 따르면, 나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치고 따르면, 주님의 말씀에 족하다는 믿음을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자 합니까?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밀알이 되어 죽는 것,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날마다 죽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왜 예배드립니까? 왜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까? 왜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막아서는 통로라는 것을, 막아서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남은 여정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이 예배 장소를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올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만의 능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이 교회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도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올지라도, 먹장구름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정말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 어려운 시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서 무엇을 할꼬 탄식할 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딘 뒤에 오직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3만 2천 명 가운데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또 9,700명을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으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시고자 결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끝까지 믿음 붙들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한 절이면 족합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 일생을 버틸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참된 말씀의 사람들 위해, 참된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